언어 번역 도구에 대한 몇 마디.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변화는 무언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변화만이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후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원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혁신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것의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방에 모인 우리 모두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친숙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요한복음 2장절부터 2절까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2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초대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고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누가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부부는 예수님이 초대 목록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 중 하나는 결혼식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예수님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커플들은 평생을 함께할 결혼 생활을 계획하는 대신 하루나 이틀에 불과한 결혼식 날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예수님을 결혼식에 초대했고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멋집니다. 3.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부의 결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돈이 많지 않아서 결혼식에 쓸 포도주를 많이 살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조촐한 결혼식을 계획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음식과 포도주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부족했고 어떤 문화권에서 왔든 결혼식에서 음식이나 포도주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하지만 마리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메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렸어요. 어쩌면 그날 파티 준비를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마리아는 관여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마리아는 예수님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가십시오. 메리는 상황을 살펴본 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한 저자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를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단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스스로 상황이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여기 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든 하나님께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레스트. 레스트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구글 레스터로 달려가 구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분과 공유하세요.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엄마에게 거칠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엄마를 여자라고 부르면 좀 무례해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례하거나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지만 이 시점에서 예수는 30살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문제를 내게 가져왔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임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세상에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아직 이른 시기였죠.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그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패배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약간의 저항에 부딪히면 아, 그게 다야. 그게 답인 것 같아. 이야기의 끝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약간의 저항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아가라고 인내하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4절로 돌아가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아직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계속 나아가 믿음의 선한 빛을 계속 밝히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마리아는 우리에게 또 다른 훌륭한 예를 보여줍니다. 먼저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복음서의 다른 많은 이야기에서 순종은 기적보다 먼저 나옵니다. 보통 믿음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 이 한 가지만 해주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질서가 아닙니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 충성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여섯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위해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는데 각각 20갤런 또는 30갤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6절에 몇 가지 세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 포도주 용기를 사용하여 더 많은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빈 포도주 용기에 물을 채우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여섯 개의 큰 물 항아리를 선택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정화용으로 사용했던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여섯 개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오염될 수 있는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가 아니었죠. 오히려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염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돌 항아리에 담긴 물로 손을 씻었는데 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을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씻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체적 위생에 반대하거나 손을 씻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씻는다는 영적인 사상에 반대하셨습니다. 몸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내면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에 사용되던 여섯 개의 돌, 물, 항아리를 릴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분은 우리를 영적으로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 외부의 릭스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일곱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덟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몇 개를 꺼내서 잔치의 주인에게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파티에서 와인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물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득 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주는 축하 행사에 사용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결혼식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삶과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왜 이런 상태였습니까? 왜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통을 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동작을 하고 있었지만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하고 활기차고 충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당신은 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자동종 장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본 모드에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생각납니다. 교회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든 일을 견디고 악에 저항하고 거짓 선생을 제거하고 지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옳은 일을 행하고 말했지만 마음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회개하고 가서 우리 관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했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스트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메마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생명을 얻고 충만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여섯 개의 돌 항아리로 거의 천병의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읽었습니다. 천병이라니,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축복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예, 이 세상에는 기복이 있겠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공허해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나이다.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사무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섯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잔을 넘치게 하소서. 여섯 내 평생에 선과 인자가 나를 따르시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명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가득 차게. 항아리가 가득 차서 하인들이 물을 길어 잔치 주인에게 주었더니 잔치 주인이 이제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는 물을 길어온 하인들은 알았지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자 잔치 주인이 신랑을 불러서 10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 허스트를 대접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마시면 그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대접한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왔습니다. 이제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과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에는 와인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화학물질이 부족하죠.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기적적인 변화뿐입니다. 한순간은 물이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좋은 포도주로만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잔치의 주인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가장 좋은 포도주가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나쁜 포도주가 가장 나중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잔치의 주인은 좋은 포도주가 잔치의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포도주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불렀나요? 아니요.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신랑을 불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신랑에게는 멋진 순간이어야 합니다. 전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마지막에 훌륭한 포도주를 가져와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신랑이 사실은 내가 아니었어라고 말했을까요? 글쎄요. 그냥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기적을 비밀리에 행하셨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예, 그분의 종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파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잔치의 주인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은 대부분 비밀리에 이루었다면 이 기적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 기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왜 치유 기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아니면 왜 5,000명을 먹이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실제로 배가 고팠고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내 말은 결혼식 파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포도주를 얻지 못했다면 그들은 살아남았을 것이고 그들은 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기적은 11번째 그의 표적의 허스트,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하셨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적이 처음에 나오는 것일까요? 11절은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기적적인 표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표적은 예시, 시범, 신호, 초월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11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지만 복음서에는 그들의 삶도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리셔맨과 세리에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한 혐의로 당국의 신문을 받을 때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당국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평범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절은 그들이 그들에 대해 다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한 번에 조금씩만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이자 주님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인들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대신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네, 물이 와인으로 변하는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기적이죠.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더 놀랍습니다.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반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분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더 놀랍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실 수 있는지 더 놀랍습니다. 누구나 변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나 변화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스승 중 한 명인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똑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해하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적 중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 중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히 조금만 변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죄의 필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의 배 큰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요한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는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변화는 즉각적인 의미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등 구원에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또한 신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변화는 즉각적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드러난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영광에서 저 영광으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변화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이 죄 많은 세상의 본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말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침례를 받은 여성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 즉 좋은 부분과 힘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용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삶의 일부 영역에서 주님께 항복해야 할 정도로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것이었지만 현재 진행형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후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가 온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문제를 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음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고 치유를 구하는 것이 두려운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깨어진 것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변화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빈 항아리를 붙잡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공허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항아리가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워지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예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나요?